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지금 함께 보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라는 거죠. 어떤 시대적 특성이었죠? 물론 사도시대라고 딱 그렇게 특정지진 않지만 사도시대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이게 구약과 신약이 오버랩되는 그러면서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특성이 뭐였죠? 이전 사건과 연관해서 이해하라는 거죠. 이전 사건이 뭐였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 바나바라고 불려졌던 그 요셉의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부름받았어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위로자라는 그 명성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얻기를 원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영광을,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우리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게 되겠죠. 우린 아직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아직도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세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이전 사건은 바로 그 구약에, 그 신약에 있는 그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과의 이야기였다면, 구약의 내용과 함께 구약과 연관해서 이해하라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아간의 범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요 부분,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삼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뭘로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 온 유다와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땅끝. 이 구조로 쭉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것이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다음에 11장 이후부터는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로마까지 가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요. 2장에 가면 성령 강림이 처음 나오잖아요. 오순절 세례 강림이라는 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이 있으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성장해지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설명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이해해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2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5장에서도 똑같은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교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르게 설교가 되고 이제 이 표적이잖아요, 이게. 표적, 설교, 그다음에 성적 교회가 점점 더 풍성화해지더라, 왕성화해지더라, 교회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7장에서 뭐가 나와요?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등장하기 바로 앞에 스데반이 많은 표적을 행해요. 7장에서도 스데반 사건에서도 표적이 등장하거든요. 많은 표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7장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스데반은 돌마다 죽죠. 그 이후에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커져가게 되더라. 어떻게?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핍박과 함께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 구조가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요 구조를 잘 이해하겠어요? 표적. 표적은 많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다 봐요. 하지만 그 표적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건을 어떤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그 사건을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가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프로세싱이. 그것을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성장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교회가 성장하는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왜? 아직 설교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그 단계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든지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어서는 모든 사건, 사고, 뭐 힘들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나한테 적용시켜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내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뭔가 불안하고 왜 이럴까 안 될까 좌절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나한테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은 하나지. 회개해야죠.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는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뭐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고 바나바라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구약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건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교회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간다는 게 뭐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설교를 멋있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감동받아서 스데반을 살려준 게 아니거든요. 성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돌 던져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위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던 부분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반대로 가요. 늘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에요. 교회 성장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아간의 사건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거든요. 아간의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여호수아 7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을 다 펴주세요. 여호수아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펴셨어요? 전부 다 보면 좋지만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아간이 범죄했느냐?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6장으로 가셔야 돼요. 6장 사건이 뭐였냐면 여리고성 사건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해서 이스라엘이 딱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초입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싹 다 쳐 죽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쟁과도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전쟁과도 같은 전쟁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은 누가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전쟁은 남자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는 일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전쟁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시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간 거예요. 여리고성을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른 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니네 그냥 어떻게 내 말 잘 듣나 한번 보려고 그것 때문에 돌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돌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소리를 질르라고 그랬을까요? 뭐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거라도 안 하면 누가 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게 왜 무너졌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시키셨다. 엄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야,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지 말고요.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그래야 담을 나가지.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통 구약부터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한 자가 노략물들을 다 취해요. 그게 원래 그 노략물들을 얻는 재미로 전쟁에서 땅도 뺏고 노예도 얻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런 게 안 돼요. 자,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18절로 가봅시다. 6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리고성에서 뺏게 된 은금과 동철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래요. 각자 자기들이 가지지 말고 이 전쟁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란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옷 한 벌. 뒤에 보면 은 몇 세겔이었죠?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 한 덩어리. 이렇게를 훔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아간이 제비 뽑기를 하게 되고 아간이 이제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실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왜 이스라엘으로 돌려고 했는지 그 내용은 사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자기들이 돌면서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는 거였었는데 이 아간은 그러지 않고 나는 내 것, 이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나는 내 이름, 내 명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힘이 좋겠습니까? 보니까 옆에 조그만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을 치러 갔는데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몇 사람만 올라가서 치면 됩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올라갔어요. 3천 명 많은 숫자가 아닌데 3천 명이 갔는데 전쟁에서 그만 진 거예요. 뭐 대패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나가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36명을 죽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인가요? 1%잖아요. 1%. 딱 1%.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장 봅시다. 7장 5절. 7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대요. 좀 전에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조금밖에 안 죽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또 돌아가는 거죠. 싫다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근데 이 전쟁이 뭐 때문에 지게 된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아간만 벌 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을 안 했으면 잘못 안 한 나 말고 다른 사람만 벌 받으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은금은 뭐에 쓰는 거예요? 이 은금은, 은금 옷 이런 것들은 자기 재산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들, 여러분들이 노동해서 버는 모든 수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인정이 안 되세요? 이것도? 빨리 하셔야 돼요, 이럴 땐. 하나님의 거예요. 자, 동철은 뭐에 쓰는 걸까요? 은금 동철인데, 동철은. 동철은 왜 곳간에다 드리라 그랬을까요? 곳간에 드려야 되는 것은, 은금은 자기 이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냐, 하나님 것이냐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동철은 전쟁하는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청동기, 칼, 뭐 철, 이걸로 전쟁하는 물건을 만든 건데,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했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족속들이 있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너희가 왕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왕은 왕의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은금을 두지 않고 말을 마병을 거느리지 않고 동철을 따르지 않고 뭐 아내를 열어두지 않고 이런 사람을 택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망하진 않았죠. 뭐 때문에 실족했어요? 밧세바잖아요. 아내를 열어두지 말라. 아내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죠. 물론 다윗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아들이 누구였죠? 솔로몬 그 다음 왕. 솔로몬은 은금 어마어마했죠. 너무너무 부자였고 아내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어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아간 사건이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결국은 그는 제비를 뽑게 돼서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재산, 땅을 팔아서 판 값에 어느 정도를 교회에 연보를 해야겠다라는 그 얼마나 놀라운 정성이에요. 우리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주고 있는 이 땅이 줄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마지막 종말적인 모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신앙이 이만큼 좋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이만큼 좋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 명성과 내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자기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서 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라와 하여금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나는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더 잘할까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하는 게 잘해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하는 게 잘해요? 누가 더 잘할까요? 선목사? 우리가 하면 지난 주일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먹칠하는 게 더 많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라 그러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욕심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모냥 욕골밖에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 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난과 핍박은 싫으신가요?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손길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때까지는 그 손길을 놓치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길 안에 있어서 안전하기도 하지만 그 손길의 그 신묘막직함을 우리의 인생으로 다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내 걸 포기하게 되고 찢어져 나가는 아픔을 다 당하게도 되고, 그 얘기를 이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같이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무언가 내가 덧붙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삶에서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한대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떨게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도를 세워가는 그 기쁨들을 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용들이 이거란 말이죠. 지금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소리가 막 올라가기는 거지만 하지만 가끔씩은 설교를 통해서나 이 공부를 통해서나 이 근심함으로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정말로 왜 저희 인간들이 이해를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고 그 성도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 내용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르게 말씀으로 이해해서 내 삶에서 나가서 성도들을 세상을 섬겨나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것들을 인하여 지치지 않고 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이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기억하세요. 성장은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은 반드시 핍박과 함께 걸어갑니다. 핍박이 없는 아파함이 없는 근심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회개하는 눈물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눈물과 근심만 있느냐? 아니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디도를 기쁘게 했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디도가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속에서 목사를 기쁘게도 하고 주위에 있는 성도를 기쁘게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구나 성장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이 애틀랜타 지역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심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직도 내 그 죄된 본성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주님 우리가 자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랄지 몰라도 오늘도 어제보다 자랐고 내일도 분명 오늘보다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성장하여 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